오늘 함께 나눌 하느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땅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에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들어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없이 자기의 몸을 두드려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운 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은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텔레비전 연속 드라마를 보면 드라마가 끝날 때 텔레비전 화면에 내일 이 시간에 혹은 다음 주에 계속이라는 그 자막이 뜹니다. 이 드라마가 계속 이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런 자막이 우리나라에만 뜨는 줄 알았는데 외국에서 살아보니까 외국 드라마에도 같은 자막이 뜹니다. To be continued. 다음에 이어서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이나 외국이나 드라마가 끝날 때에는 똑같이 주연 배우가 놀라는 표정을 짓거나 또 묘한 그 표정을 지으면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유발시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표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음 주의 계속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우 여러분들이 매우 궁금한 마음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에 나오신 것입니다. 속으로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신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블레셋에 빼앗겼던 여호와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을 거쳐 다윗성으로 들어오자 다윗은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궤 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궤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새겨져 있는 두 돌판이 들어있던 조각목, 곧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진 네모난 나무 상자로 법궤 또는 언약궤라고도 하는 말씀의 궤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요 이스라엘의 의지였던 하나님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자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윗성은 다윗이 여부스 족속에게서 빼앗아 자신의 이름을 붙인 것으로 예루살렘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의 능력이요 전부였던 하나님의 궤로 인해 다윗은 춤을 출 뿐만 아니라 좋아서 땅에 뒹굴어도 개의치 않을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본 다윗의 아내 미갈이 속으로 다윗을 업신여긴 것입니다. 비웃은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한다면 기가 막혀서 미친 것 아니야?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갈은 왜 하나님의 궤로 인해 춤추는 다윗을 그렇게 업신여긴 것일까요? 그것도 하늘 같은 자기 남편을 왜 비웃은 것일까요? 특히 사무엘상을 보면 예전에 미갈은 다윗을 사랑해 다윗을 죽이려는 미갈의 아비 사울 왕의 손에서 다윗을 구해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갈은 그 사랑하던 다윗을 업신여기고 비웃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월 속에 남편과 아내의 마음도 바뀌듯이 세월이 미갈을 그렇게 만든 것일까요? 오늘 본문 20절이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은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기는 이유를 바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미갈에서 다시 다윗의 다음 행동을 보여준 뒤 세 절 뒤에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금 본문의 장면은 두 대의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곧 1번 카메라는 집 밖을 비추고 있고 2번 카메라는 집 안을 비추고 있는 가운데 1번 카메라에서 2번 카메라로 갔다가 다시 1번 카메라로 온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말씀은 입체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히 직선적이거나 평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체적이며 드라마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재미있는 것이고 말씀의 재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입체적이기에 하나님은 이 입체적인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는 가정, 학교, 일터, 교회, 사회 등등 단지 어느 하나의 삶의 자리, 관계, 하나의 상황 속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삶의 자리, 여러 관계, 여러 상황 속에서 입체적으로 살아가고 있듯이 그런 인생의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입체적인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지혜와 대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드라마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말씀입니다. 속으로 아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재미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재미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이 재미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드라마는 재미있는데 말씀은 재미없습니다. 드라마 보는 시간은 목숨을 걸고 사수하는데 말씀은 시간이 나거나 덜 바쁘면 봅니다. 잠 안 올 때 수면제 정도로 압니다. 그래서 잠 안 오면 레위기를 읽습니다. 그래서 종종 레위기가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없다고 여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일정하게 대하지 않아서입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대하지 않아서입니다. 매일 일정하게 말씀 앞에 말씀과 대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연속 드라마도 드문드문 보면 재미없습니다. 드문드문 보는 사람은 도대체 그것을 무슨 재미로 보는지 그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매일 매 주말에 거르지 않고 정기적으로 드라마를 보게 되면 전기가 나가지 않는 이상,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청률 높은 드라마 하나가 끝나면 이제 무슨 낙으로 사나 하는 패닉, 공황 상태에 빠지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매일 대하면 재미를 알고 드문드문 대하면 말씀의 재미를 모릅니다. 매일 일정하게 말씀을 대할 때 말씀 속에 숨어있는 재미를 압니다. 그런데 말씀과 관련해 재미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은 영혼을 기쁘게 합니다. 말씀은 영혼에 기쁨을 줍니다. 영혼을 상승시키고 영혼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우고 영혼에 하나님의 활기가 넘치게 합니다. 말씀의 큰 능력이며 비밀입니다. 단순히 드라마 한 편 보고 영화 한 편 보고 개그 한 편 보고 느끼는 재미나 기분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절망을 잠재우고 상처를 치유하는 하늘의 기쁨을 줍니다. 존재론적인 기쁨을 알게 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넘치는 영혼의 기쁨과 상승을 경험하게 합니다. 이것이 말씀과 다른 글과의 근본적인 차별성인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귀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그리고 다윗은 성에 들어온 여호와의 귀를 미리 쳐놓은 천막 안에 안치한 후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새신자 반에서 잘 배웠듯이 번제는 하나님께 드린 구약의 다섯 가지 제사 중 대표적인 제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통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곧 전적인 헌신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나눔의 제사로 기름은 하나님 앞에서 불태우고 제사장의 몫인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외한 나머지는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웃과 나누어 먹는 잔치 제사요 축제 제사였습니다. 다윗은 미리 준비해 놓은 장막에 하나님의 귀를 안치한 후 이 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헌신 예배와 감사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다윗은 백성들을 축복했습니다. 곧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18절을 새번역으로 읽어봅니다.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고, 19절입니다.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리고 다윗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을 나누어 주었고 백성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곧 다윗은 자기만 기뻐하고 좋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 기쁨을 나눈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처럼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죽어도 잘 안 변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변한 것 같은데 안 변한 것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은 타고난 죄인으로 완고하기가 그지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완고함에 있어서 두 번째라면 서러워하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변화되었다는 소문 하나 듣고 세상에서 이름 있고 유명하다는 자를 섣부르게 강단에 세우는 것만큼 큰 오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종종 많은 교회들이 그런 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완고하고 완고하기 그지없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완고함에 있어서 두 번째라면 서러워하는 이 존재를 뒤바꾸는 것이 말씀입니다. 가족도 부모도 포기하고 친구도 이웃도 포기하고 스스로도 포기한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사람을 창조한 말씀이고 사람을 회복하는 말씀이고 사람을 치유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신 주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만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실은 오직 말씀만이 사람을 뒤바꿉니다.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뒤집어 놓고 제대로 온전히 살게 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생존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해 영적인 믿음의 눈을 갖게 합니다. 말씀 속에서 나는 본질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자신이 얼마나 두렵고 참담한 죄인인지 자신의 실상을 알고 인정하게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이며 얼마나 죄성에 시달리며 자주 실패하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눈물로 알게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심지어 때로는 비웃기까지 했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의 드림을 기쁨으로 삼고 예배를 한 주간의 시작점으로 인생의 출발점으로 삼고 말씀과 함께 인생의 남은 길을 갑니다. 예배와 말씀 속에서 자신과 인생과 주변과 이웃과 세상을 제대로 보며 남은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게 됩니다. 참으로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서는 안 되는 것이로구나. 참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온몸과 영으로 깨닫고 자기만의 보호막에서 나와 하나님을 보고 주변을 보고 이웃을 보며 비로소 남은 생을 의미 있게 살고자 합니다. 믿음과 말씀 안에서 날마다 자신을 재발견하고 인생의 남은 날들을 채워갑니다. 이것이 말씀의 진정한 능력이며 은혜이며 생명력입니다. 이달 중순경에 동주라는 영화가 개봉됩니다. 윤동주 시인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이 영화의 예고편 중에 영상 시집이라는 예고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으로 윤동주의 참회록을 다시 들었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참으로 슬픔과 고통의 암울한 역사의 시기에 어떻게 20대 중반의 젊은이가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 들으며 말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윤동주의 그 유명한 시 서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참으로 어떻게 그 약관 20대 젊은 시절 젊은 나이에 이런 시들을 쓸 수 있을까? 도대체 20대 청년 젊은이 윤동주는 어떤 마음을 품고 시대를 살고 세상을 살았기에 나이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여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 그 마음과 생각이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윤동주는 29이라는 나이에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29. 당시 평균 수명이 지금처럼 길지 않았다고 해도 29. 아직 남은 생명이 더 긴 청청한 나이임에도 시인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영혼이 담긴 생명의 시를 선물로 남기고 갔습니다. 사람이 한 번 살며 기를 쓰고 건강하게 100년을 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보다 권력과 부귀 영화를 누린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그것을 인생의 큰 관심거리와 목적으로 두고 살았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실로 지금은 말씀으로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가 먼저 한 줄의 참회록을 다시 써야 하는 완악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인생의 길을 지향하며 말씀의 길을 가야 하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나나 너나 욕망의 터널에 갇혀 참회록을 비웃는 탐욕의 시대요. 참회록을 잃었기에 기회도 잃고 영원도 잃고 있는 역사의 어두운 시대인지도 모릅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그리고 하나님의 궤 안치를 다 마친 다윗이 자기 가족들을 축복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2번 카메라입니다. 그러자 미갈이 기다렸다는 듯이 뛰어나와 다윗을 맞이하며 다윗에게 쏴붙인 것입니다. 20절을 세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얼핏 미갈의 말은 신하들의 아내 앞에서 맨몸을 드러낸 다윗에 대해 여인의 질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미갈은 지금 다윗이 왕으로서 체면을 구겼다는 것입니다. 건달패들처럼 굴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의 건달패들은 자기의 몸을 드러내고 미친 듯이 춤을 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그것이 왕이 할 짓이냐고 힐난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신은 오늘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완전 왕의 스타일을 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때문에 미갈 자신도 체면이 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당신이 왕이냐고 몰아붙인 것입니다. 확실히 다윗과 미갈은 이미 그 생각과 마음과 관점이 많이 달랐던 것을 보여줍니다. 미갈은 아버지 사울 왕의 왕의 딸로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다윗과는 달리 하나님의 궤보다는 왕의 신분과 지위와 채통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깟 두 돌판이 들어있는 나무 상자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렇게 난리를 쳤는지 왕의 딸 미갈은 이해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은 미갈을 지칭할 때 다윗의 아내라고 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미갈의 반응이 조금 이해가 가는 것은 사울의 딸 미갈은 아직 말씀의 은혜와 비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곧 아직 말씀의 비밀과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는 말씀보다 체면, 돈, 지위, 권력, 인기, 외형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미갈은 아직 말씀의 재미와 기쁨과 능력과 은혜를 모르는 세상에 속한 자의 전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더 주목하게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소. 내가 주님 앞에서 그렇게 춤을 추었소. 주님께서는 그대의 아버지와 그의 온 집안이 있는데도 그들을 마다하시고 나를 뽑으셔서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통치자로 세워주셨소.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소. 나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뛸 것이요. 내가 스스로를 보아도 천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일 때문이라면 이보다 더 낮아지고 싶소. 그래도 그대가 말한 그 여자들은 나를 더욱더 존경할 것이요. 이런 일 때문에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바로 미갈은 하나님의 궤에 대한 다윗의 행동을 업신여긴 결과로 평생 아이를 낳지 못한 것입니다. 2015년 인구보건복지협회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불임 부부는 약 140만 쌍으로 추정되고 기혼 여성의 불임률은 약 13.5%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불임률이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만일 결혼한 여성이 의도된 이유가 아님에도 출산을 못한다면 여성으로서 아픔이고 부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성에게는 출산의 고통이 있지만 출산의 고통보다 더 큰 것이 출산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갈은 그런 출산을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와 다윗을 비난한 결과로 출산의 기쁨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건방진 미갈에게 하나님의 본때를 보여 미갈이 출산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이겠습니까? 말씀을 무시한 미갈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인 것입니까? 그리고 다윗 또한 출산을 못하는 미갈을 당연하다 여기고 고소하게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미갈의 아비 사울 왕에 대한 복수를 미갈에게 했다고 여겼을까요? 출산하지 못하는 미갈이 정녕 과연 다윗의 기쁨이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미갈이 출산하지 못하는 것이 미갈 다 내가 잘못한 결과야. 그러니 그게 내 운명이라고 생각해라고 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 대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대신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조잔하고 유치한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좀 잘못했다고 태를 닫으시고 바로 벌 주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만일 그렇다면 세상에 남아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윗 또한 그렇게 치사하고 미련한 왕이 아닙니다. 다윗이 만일 그런 형편없는 인간이었다면 시편의 절반을 기록하기는커녕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미갈의 부림은 단지 미갈만의 아픔이 아니라 남편된 다윗의 슬픔이기도 했고 나아가 다윗과 연대되어 계신 하나님의 기다림이었던 것입니다. 미갈에게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미갈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세상의 체면과 돈과 권력과 인기에 눈멀어 있는 미갈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였습니다. 왜냐하면 미갈은 아직도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에 참된 복이며 말씀이 있다는 것이 진정한 복이고 위로이고 약속이고 소망이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함께 사는 것이 영혼의 참된 기쁨이며 인생의 참된 의미이며 소망이라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미갈의 부림은 미갈의 아픔과 슬픔을 통해 미갈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픔과 슬픔을 통해 사람을 부르시는 사람이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갈은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돌아앉은 채 응답하지 않은 것입니다. 조아문님이 부른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입니다. 어둠을 헤치는 세월은 말없이 흘러만 가는데 지나간 시간이 서러워 한없는 눈물만 흐르네. 그러던 어느 날 사랑을 만났네. 누구도 느낄 수 없는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모든 사랑 드려요. 이 눈물 보시는 당신에게 내 마음 드려요. 어느덧 구름은 걷히고 따스한 햇살이 내게로 젖었던 내 마음 마르고 파란 하늘이 감싸오네. 이제는 나는 사랑을 배웠네. 누구도 느낄 수 없는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모든 사랑 드려요. 이 눈물 보시는 당신에게 내 마음 드려요.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 내 모든 사랑 드려요. 이 눈물 보시는 당신에게 내 마음 드려요. 어려워서 이건 못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고 우리보다 뒤돌아 더 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나에게, 우리에게 그 아픔이 필요하고 그 눈물이 필요하기에 그 아픔과 눈물을 사용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자리로 돌아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연대하며 말씀의 모든 약속과 복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때라고 하십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얼마의 시간을 살았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사건과 경험은 말씀이 내게로 들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했고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했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변화를 보게 했고 의미로운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인생의 아픔과 눈물까지도 그 의미까지도 깨닫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인생의 길이가 얼마가 남았는지 우리 자신도 모르지만 그때까지 은혜로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감사하며 말씀과 함께 남은 길을 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에서 주님을 호흡하며 한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은 우리가 먼저 날마다 참회와 하나님의 영생을 살고 완고한 이 탐욕의 시대에 참회와 하나님의 영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신 주님의 뜻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한 시대의 기회를 사는 성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우리 안에 들어온 말씀 감사하고 기억하고 중히 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경험했던 기쁨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일어났던 변화 지나간 추억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달라진 인생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 안에서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지혜와 순종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다시 말씀을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호흡하며 날마다 우리가 먼저 참회와 하나님의 영생을 살고 완고한 이 탐욕의 시대에 참회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성도의 영광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